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상원이 경제와 안보와 밀접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에 막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주요 산업기술 개발과 생산에 대해 2,5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군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집중하는 첨단 기술 강화 분야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4세대 통신망 등과 관련한 기술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1,900억 달러가 특히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데 이 가운데 540억 달러는 반도체 특정에 집행됩니다. 이번 법안을 이끈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는 수세대에 걸쳐 과학연구 및 기술 혁신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은 미국이 인공지능과 컴퓨터 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리기까지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발견하고 만들며 향상시킬 수 있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오늘 외교 국방장관 2+2 화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일본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기시누구오 왕이상이, 호주에서는 모리스 페인 외무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신장 지역에서의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포함해 독립적인 국제 관찰자들에게 신장 지역에 대해 긴급하고 의미 있으며 제한되지 않은 접근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홍콩의 민주주의 약화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장과 홍콩 관련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외국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에스토니아의 스벤 위르게슨 대사는 어제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유엔 총회에 구테우스 총장의 연임을 권고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안보리의 지지 발표 성명을 통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성명에서 안보리의 신뢰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유엔 총회가 두 번째 임기를 위임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8일 소집될 예정인 유엔 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승인될 경우 구테우스 총장은 내년 1월부터 5년의 2차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 74개국에서 확인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중앙상황보고서에서 이런 수치는 전주보다 12개 나라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는 지난달 31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4개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를 각각 그리스 문자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명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높은 전염률을 보이고 있는 델타형 변이가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현재 델타형 변이에 의한 감염이 미국 내 전체 감염의 6%가 넘고 있고 일부 서부주들에서는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타형 변이는 현재 영국에서 빠르게 확산해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감염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및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도록 할 수 없다며 델타형 변이는 더 심각한 질병 그리고 입원해야 하는 더 높은 위험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코비드 증명서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오늘 코비드 증명서 사용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각 회원국들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증명서는 회원국 정부가 무료로 발급할 것이고 디지털이나 QR코드가 포함된 종이 형태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의 상호 정보 교환과 확인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9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의 새 예산안은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타이완 해협의 안정화에 역내 우방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두 나라 군 당국 간 정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새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아태 지역에 대한 대외 군사 차관을 지난해보다 50% 늘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일 국무부 새 예산안을 주제로 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The Indo-Pacific is the front line of the competition with China. China dedicates about 50% of its assistance.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중국과 펼치는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이라며 중국이 국제사회 지원의 50%, 경제 외교의 50%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자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오는 2022 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약 585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 군사 차관은 2021 회계연도에 8,590만 달러에서 2022 회계연도엔 1억 2,900만 달러로 50% 증액됐습니다. 국무부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된 수혜 국가라고 명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자체적으로 국방에 투자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지칭한 것입니다.
Particularly in the Asia Pacific, we benefit from already extremely capable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allies and partners.
블링컨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은 이미 매우 능력이 있어 자국의 국방은 물론 미국과의 집단 안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을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common denominator is to approach each of thos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from a position of strength, and I think that strength starts with a few things.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에는 적대적, 경쟁적, 협력적 양상이 있다며 이 모든 분야를 힘의 우위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을 확대하며 군사력과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Some years ago, we started to shift resources. To the Asia Pacific, including about 60% of our Navy, we continue.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해군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는 등 군사 자원을 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기술과 인적 자원,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강력히 수호하는 국제질서를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과 관련해 중국이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is from day one, the government in Beijing did not, to say the least, meet its basic responsibilities in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코로나 기원에 대한 투명성, 정보 공유, 전문가들의 접근과 관련해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 아래 미국 정보당국이 코로나의 기원을 밝히는 90일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타이완 해협의 안정화에 영내 우방의 참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새 국방 예산안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셈법도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8일 인도-태평양 영내 다른 국가들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신미국 안보센터 CNAS가 미래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지난 3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필립 데이비슨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6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o recognize that other nations who have interest in the Indo-Pacific have an interest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캠벨 조정관은 최근 일본, 한국, 호주 정상들이 잇따라 타이완 해협 안정화의 중요성에 대한 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며 향후 유럽 내 특정 국가들도 이 같은 열망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유럽의 정통적인 동맹들이 인도-태평양 앞에 놓인 도전에 관여하도록 하는 특정 절차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중국에 대한 관여에서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경쟁 과정에서 기후변화, 비확산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영내 동맹 또는 우방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영내 국가들이 자유로운 항행과 같은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운용체제를 지지하길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안보 정책은 그와 같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영내 국가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며 미국은 그런 위협에 처한 나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캠벨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의 회원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쿼드는 배타적인 구조가 아니라면서 다만 우선 구조의 기초적인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4개국 간 협력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의 새 안보 전략을 주제로 CNAS가 진행한 별도의 화상대담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2 회기연도 국방예산안 7,150억 달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추격하는 도전으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접근법이 반영됐다며 그와 연계된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이란, 북한과 다른 비국가 단체들의 집요하고 고도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셈법 역시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위협, 북한과 이란을 차순위 위협으로 분류한 셈법을 승계한 예산안인지 묻는 질문에 4년마다 의회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의 안보 셈법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도 반영됐듯이 대략적인 방향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18년 안보 환경과 비교할 때 특정 분야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조금 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발표할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DS에 이 같은 변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새 접근법으로서 통합된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 경제, 외교 분야 간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ilitary, economic, diplomatic, and other approaches that we need to take. We have to have an integrated.
힉스 부장관은 이 같은 새로운 통합된 억제력 전략은 동맹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적성국에 대처하기 위한 다영역 작전 MDO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문가 대담 행사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향후 한국 등 영내 국가들의 쿼드 참여 가능성에 대해 쿼드는 가입에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결정권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가로막는 변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o the question of Japan and Korea. So they are not
한일 관계가 때론 상승과 하강 곡선을 그렸지만 최근엔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는 동부 간의 주요 현안 해결이 어렵다며 미국은 양국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양국 군 당국 간 정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 불신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 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국장은 8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국군과의 대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시 촉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미중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미중 군 당국 간 정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미국과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군사기지와 핵시설을 확보하고 다른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 우발 상황과 군사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려는 과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한반도 군사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가 북중 관계와 북한에 대한 자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미군 당국과의 대화를 꺼려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위험 편익에 대한 중국의 셈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중 군사관계는 미국의 대중전략에 통합돼야 하는 미중 양자관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S.-China military-to-military relationship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hould be integrated into U.S. strategy.
글레이저 국장은 미중 간 전략적 불신과 제도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호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군 당국 대화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사고 방지와 위기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미중 지도자들은 위기 시 소통과 위험 축소,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춘 장치의 수립, 시행과 양국 군사위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p U.S. and Chinese leaders should reaffirm the importance of dialogue between the two militarie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아시아 석좌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는 4개 지역으로 타이완과 한반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꼽았습니다. 미중 군비 경쟁이 서태평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열도에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데로스 전 선임 보좌관은 미중 군사 충돌의 위험은 실제적이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 주변 환경을 형성하고 중국과 직접적으로 상대함으로써 중국의 인식과 선택, 궁극적으로는 행동을 바꾸는 좀 더 맞춤형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크게 반겼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 만큼 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 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8일 BOA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날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건 역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형식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종종 봤지만 이렇게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해결 의지를 천명한 건 매우 이례적이란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지금까지 Secretary of State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겁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인커지 된 그런 발언을 미국 정부에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또 하나의 희소식이라며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7일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이산가족 문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just heart-wrenching knowing that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블링컨 장관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알지 못한다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3국 안보실장도 지난 4월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언론 성명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히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미국 고위 관리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인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8일 BOA에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행정부와 다른 건 공개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도 재임 시절 이산가족 사안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대북 협상에서 비공개로 추진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에 대한 결의와 추진력을 계속 보이며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란 겁니다.
But I think it's very significant that this issue has been mentioned publicly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런 공개적 발언이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과거 미북 협상과 법안 통과 등을 통해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가 협상 의제에서 누락되거나 북한 정권의 돌변 등으로 상봉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중 강원도 원산에 있는 어머니, 여동생 3명과 생이별한 김경수, 미국 알칸소대 전 교수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매우 반갑지만 낙관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게 이루어질는지 지난번에도 내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와해 돼서 그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어떤 압력을 가해서라도 꼭 그거를 성사해 줬으면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88살인 김 전 교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내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한국의 대한적십자사와 방송국의 문을 두드리며 북한 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전심을 다했지만 모두 허사였다며 지금이라도 상봉 기회가 있다면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남북한 정부는 1985년 이후 총 21차례 대면 상봉과 7차례 화상 상봉을 통해 각각 2만 700여 명과 3,700여 명이 만났지만 미국 내 이산가족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공동 발의한 뒤 BOA에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도 상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117대 미국 하원엔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이 각각 발의돼 외교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북 협상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향후 상봉을 위한 기반 시설과 사전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would just call on the US government,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vest in setting up reunion.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모두 고령으로 장거리 여행이 힘들기 때문에 화상 상봉, 생사 확인 등 가족 정보를 추적하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민간 단체들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집계하고 상봉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 노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019년에 미국 내 이산가족 97명의 상봉 신청서를 국무부와 미국 적십자사에 제출했지만 지난 3월에 파악한 결과 사망과 지병 등으로 규모가 절반인 45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의 관건은 이 사안을 인도적이 아닌 정치적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 여부란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북한을 방문해 이산가족 상봉 사안을 협상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앞서 VOA에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북한 정권의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 한국과 달리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낼 지렛대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차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산가족들이 8, 90대 이상의 고령으로 해마다 규모가 줄고 있어 북한 정권이 정치적 카드로 쓸 기회도 거의 소진되고 있다며 북한의 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서 북한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이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상 가족 상봉을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재개에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이 사안을 놓고 미한 간 한층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이란 점을 약속한다며 한국과도 협력할 것이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가 미국 정부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8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앞으로 남북대화 계기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함께 기회가 닿는 대로 제기하겠다고 공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2018년에도 적십자 회담 등에서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 필요성을 북측에 제기했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오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남북 간 과제로 거듭 강조하면서 최근 한국 내 7곳에 화상 상봉장을 증설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정책의 핵심 가치로 인권을 표방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하고 북한과의 정치적 현안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란 점에서 미한 간 협력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조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박사는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북한이 이 문제에 반응을 보이도록 하려면 미한 정부가 당국 간 협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상봉 행사를 공동 제안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내부의 어떤 인권 침해를 지목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의 만남 자체에 대해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다. 한미가 공조를 해서 이것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데, 여기 아무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북한의 어떤 비인도적 처사, 또 평소 가지고 있는 어떤 인권 유린의 어떤 이미지, 이것들을 좀 강화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북한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이산가족 상봉 허용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당장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미북, 남북 간 불신이 깊어졌고 이후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요구하며 직간접적인 미국과 한국의 접촉 제의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선물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허용을 꺼리는 이유는 자칫 체제 안정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들이 한국 측의 대규모 식량 지원 등에 대한 북한 측의 성의 표시 차원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만큼 북한에게는 이산가족 상봉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거주하는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경우 체제 불안 요인이 생기는 거죠. 외부 사조가 북한에 유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이산가족도 계속해서 지연하고 축소하고 시기를 미뤄왔는데 더더구나 미국과의 이산가족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체제 부담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신 센터장은 이 때문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성사는 교착 국면에서 어렵고 북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으로선 지금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국면 전환의 소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다만 이를 위해선 미국 측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진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화상상봉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봉행사 등을 한다라는 일정의 합의만 하더라도 그 한미하고 그다음 북한 간에 지금 현재 교착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국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최된 총 21차례 남북 이산가족 대면 상봉 행사를 통해 상봉 기회를 얻은 미국 거주 한인은 총 120명입니다. 또 한국 내 이산가족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등록한 13만여 명 가운데 8만 4천여 명이 사망해 현재 4만 8천여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자 중 80살 이상이 67.1%나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미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태미 더웍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한국과 타이완을 차례로 방문한 이들 상원의원 3명은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정부와 국회의 관계자들과 양국 공동회의과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방한 중 로버트 엘베름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한국의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용 외무장관, 서욱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했습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한 비준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면담을 했다고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그 밖에 의원들은 한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면담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미회 대표단의 첫 해외 방문입니다. 한국 방문을 주도한 더거스 원은 성명에서 이번 방안을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와 향후 양국 간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의 설리번 의원은 이번 방안이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을 통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 적국들에게 미한 양국 간 상호 지지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미한동맹은 우리 공동의 가치 덕분에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동료 상원 의원들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6일 타이완을 찾아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75만 회 접종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 15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북중 국경 보안 강화 등으로 인해 한때 연간 20여 명에 달했던 미국 정착 탈북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7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에 입국한 동아시아 출신 난민은 모두 239명입니다. 이들은 미얀마 출신 237명과 베트남 국적자 2명으로 북한 출신 난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난민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약 15개월 동안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 추이를 살펴보면 그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1년과 2012년 각각 23명과 22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 2017년까지 매년 1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1명과 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올해 10월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021년은 첫 탈북 난민이 입국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탈북 난민이 미국 땅을 밟지 않은 회계연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회계연도가 아닌 일반 연도 기준으론 2019년이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는 해였습니다. 앞서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 등 복합적 영향으로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탈북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가 막힌 것도 미국행 탈북 난민 감소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연례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 생명에 관한 세계인권선언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영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씨는 8일 화상으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권의 노예로 자라도록 강요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탈북 여성과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인 진검다리 공동대표인 박지현 씨는 이날 연설에서 세계 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북한 주민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개인의 특성을 박탈당하고 노예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박지현 씨는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누가 자신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커서 의사나 우주비행사 또는 영화배우 등이 되는 것에 대해 상상하며 흉내를 내는 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To be doctors or astronauts or movie stars. You don't have hope all dreams.
북한 주민들은 희망이나 꿈도 없이 오로지 국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전쟁 놀이를 했는데 북한과 양키, 즉 미국과의 전쟁을 가정하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북한이 항상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또 북한의 기아가 닥쳤던 1990년대 후반 길거리에서 이웃과 아이들, 지인들이 숨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Kids, people I knew, but no one called it starvation.
하지만 아무도 그런 상황을 기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질병이라고 불렀다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박 씨는 또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항의하거나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다며 평생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기아로 삼촌을 잃고 아버지마저 힘을 잃고 나약한 상태에서 살기 위해 탈북했지만 인신매매 조직에 덫에 걸려 중국 동북 지역에서 성노예로 팔렸던 사연도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을 낳은 박 씨는 아들이 5살이 됐을 때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노동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두 번째 탈북을 감행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탈북했던 이는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 당한 이후 지금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박 씨는 전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남편과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힌 박 씨는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북한이 규범을 지키는 데 있어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fear of torture and persecutions in whichever country they choose to live.
북한 주민들도 고문이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며 각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 씨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으로 2018년 넷웨스트의 아시아 여성상 대상, 2020년 국제 엠네스티 영국지부의 엠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 그리고 2021년 한원체 인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과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워치 등 25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그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신동혁, 정광일, 강철환 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이영국 씨,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 이밀 씨,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 안명철 씨 등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참석해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 규모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1천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심각성이 세계에서 1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비정부기구 ACPAS는 각국의 인도주의 필요와 위기, 자연재해 등 30개 항목을 평가한 심각도 지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5점 만점에 3.8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지수는 높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4.9점의 시리아와 예멘, 4.6점의 아프가니스탄, 4.5점의 콩고와 이디오피아 등에 이어 19번째로 높은 겁니다. ACPAS는 각국의 위기 심각도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정학적 요인과 인도주의 영향을 받는 주민 상황, 지원이 필요한 인구, 또 인도주의 환경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북한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5점 만점에 5점, 지정학적 요인이 4.6점, 인도주의 영향을 받는 주민 상황과 인도주의 환경에서 각각 4.5점과 4점을 받은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전체 인구 2,566만 6천 명의 절반에 가까운 1,042만 9천 명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유아 영양 결핍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약 870만 명이 의료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약 840만 명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을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로 무역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ACAPS는 지난해 12월 북한을 인도적 접근에 대한 제한이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한 조치가 인도주의 활동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무역 개방과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 등 국제사회와 관여에 나서는 게 근본 해법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경제적 초점을 개방에서 자강으로 전환했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북한 경제 리뷰 5월호 기고문을 통해 북한 당국의 현 경제 기조를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마 운동과 대규모 노력동원 사업을 강조하는 모습이 1950년과 60년대 김일성 주석 당시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일성 주석이 옛소련과 동유럽, 중국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원조 의존적 산업 생산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노동자들의 열정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할아버지와 같은 게임 방식을 참고하는 듯하지만 할아버지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상대가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현재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수입 부족을 꼽았습니다.
They've been unable to import parts for their factories because of the sanctions.
대북 제재로 산업 부품과 설비 관련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비료 공장과 발전소 운영, 주요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 지출도 타격을 입었다며 설탕 등 중국산 소비재는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국경 폐쇄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수입 감소는 제재로 인한 수출 제한으로 자금 여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도보다 48% 감소한 가운데 수출은 86%, 수입은 31%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이루어진 지난해 대중국 무역은 전년보다 80%가량 줄었고 설탕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수입이 단절된 상태라고 한국무역협회는 밝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재앙적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무역과 일부 내부적 개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도 국경 개방에 앞서 이런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화 경제에 대한 신뢰 구축에 필요한 은행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노동자 임금과 가격 책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해 생산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립시계, 모발, 신발류, 가공산업, 특수농업용품 등 제재와 무관한 수출 산업을 서둘러 육성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8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경제는 현재 정치와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난 타개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와의 관여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so I don't think the economics is separate from the politics of the moment.
뱁슨 전 고문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이후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최근 제시한 경제 관련 해법이 과거와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면서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시장 경제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낡은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경제적 유인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그것은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아침에 평안북도를 시작으로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1도, 최고는 26도입니다. 남포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0도, 최고 25도. 신의주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2도. 강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8도. 해주 흐리고 비 내리고 최저 20도, 최고 24도. 사리원 흐리고 가끔 비, 최저 20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16도, 최고 24도. 장진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1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7도. 원산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7도, 최고 22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2도.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14도, 최고 19도.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2m, 먼바다는 오전에 0.5에서 1.5, 오후에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집착지는 영국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나 미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후 G7 정상회의 기간 G7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13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도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직후에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15일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과 벨기에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유럽연합이 9일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코비드 접종 증명서를 승인했다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각 회원국들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증명서는 회원국 정부가 무료로 발급할 것이며 디지털이나 QR코드가 포함된 종이 형태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의 상호 정보 교환과 확인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명서의 공식 사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1년간 지속됩니다. 앞서 EU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국면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역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코비드 증명서 도입을 논의해왔고 일부 회원국은 지난달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 74개국에서 확인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주간상황 보고서에서 이런 수치는 전주보다 12개 나라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는 지난달 31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4개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를 각각 그리스 문자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명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높은 전염률을 보이고 있는 델타형 변이가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현재 델타형 변이에 의한 감염이 미국 내 전체 감염의 6%가 넘고 있고 서부 일부 주들에선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타형 변이는 현재 영국에서 빠르게 확산해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감염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및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도록 할 수 없다며 델타형 변이는 더 심각한 질병 그리고 입원해야 하는 더 높은 위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오늘 전체 84표 가운데 찬성 62표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나이프 켈레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가 이루어졌다며 환영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의회의 법안 표결에 앞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기업들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투자, 관광, 혁신,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한 매 거래 시점에 이를 달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의회의 법안 승인으로 비트코인은 앞으로 90일 내 법정 통화로 사용되게 됩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구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엘살바도르가 이번 비트코인 법정화 조치로 IMF와의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공군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을 인용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날아온 이스라엘 미사일을 시리아 공군이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군 관계자는 관영 매체에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중부와 서부 지역을 노린 것이었다고 말했지만 특정 지역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리아 현지 일부 매체들은 이날 공격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주둔해 있는 레바논 접경 지역 홈스를 노린 것으로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적어도 11명의 친정부 전투요원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공격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